얼마 전에 어떤 예술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식의 하이라이트는 TV 탤런트 대상인데 그 상을 받은 사람은 27년 동안 탤런트 역할을 하다가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탤런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을 받은 소감을 이야기할 때도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낙심이 될 때마다 내가 배우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막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감격에 벅차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예술평론가가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아니, 나이든 어른이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내내 울면 어떡하냐. 이건 대상식이 아니고 창피해 죽겠다. 이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너무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대상을 타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뭐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무슨 대상식이냐, 창피해 죽겠다. 주로 노인이죠. 예. 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너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질 때 성령이 부어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이게 그릇에 넘치기 때문에 감정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졸도 할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덮어씌워지니까 마리아에게 너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도 했고 성령의 능력이 막 덮어버리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매일 울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식사도 맛이 없어서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랬었는데 미친 여자처럼 되었던 겁니다. 또 배속에 메시아가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있으면 양수가 애워 싸듯이 메시아는 그 성령이 완전히 애워 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매일 울고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너무 성령 역사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마리아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미친 거 아니냐, 마리아에게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심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혼자서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와 신앙적으로 뜻이 통하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3개월 동안 쉬면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으로 너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뒤에 즉시 마리아는 임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리니까 마리아는 막 이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담요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숨도 막히고, 그리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는 막 결사적으로 그 담요를 밖으로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버리고 항상 이 배속에서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울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음식도 못 먹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부모라든지 친척은 마리아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배속에 메시아가 임신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처음에는 막 성령이 담요같이 덮어가지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뒤에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마리아는 이게 너무 좋기는 좋은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요. 막 찬송이 터져 나오니까요. 막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상해졌다, 마리아가 미친 것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나이 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교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막 계속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 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이분은 식사도 할 수도 없고 잠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것만 쉬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그 목소리가 변해버렸어요. 목소리도 변하고 체질도 변하고 아주 이 열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는데 네덜란드는 평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붙잡고 기도할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무를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독일까지 갔습니다. 나무 한 몇 개 뽑으려고. 그래서 이제 나무 어떤 나무 하나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속이 좀 시원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그 나무를 붙들고 그냥 뭐 몇 시간을 했는지 며칠을 했는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화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화란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막 찾는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경찰도 막 조사를 하고 학교에서도 조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조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좀 기도하러 지금 나무 있는데 좀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고. 화란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내가 독일에 갔다 왔다고. 이분은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막 속에서 열이 나면 성령의 불길이 이러는데 얼굴이 막 벌써 붉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막 성령의 불길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좌우간 아주 그 참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가다가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숲속에서 막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몇 시간 동안 막 그렇게 뒹굴다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제는 더 성령을 부어주지 말라고.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참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미쳐버렸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막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왕의 체면도 다 벗어버리고 옷이 펄럭펄럭거리는 것도 모르고 막 그냥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엉덩이가 보이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춤을 추는 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부인 미갈이 다윗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런 체험을 모르거든요. 오늘 당신이 뭐 옷이 펄럭이는 것도 모르고 엉덩이가 보이는 것도 모르고 춤추니까 시녀들이 굉장히 볼만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너에게는 너희 아버지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그래서 미갈은 저주를 받습니다. 미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생산을 못합니다. 어느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의 그 멤버 중에서 앞에서 율동을 하는 그 자매가 많이 말랐어요. 근데 아마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한다고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여학생은 막 율동하다가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제가 가서 좀 일으켜서 이렇게 앉히니까 정신이 들면서 목사님 제가 귀신 들렸나요? 그렇게 첫 마디가 그건 겁니다. 자기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쓰러진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아니고 네가 이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찬양을 준비한다고 네가 잘 먹지도 안 하고 또 그리고 잘 자지도 않고 또 몸도 약하니까 네가 지쳐서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그러면 제가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안심해라 그랬습니다. 안심해라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 바알의 450명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막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근데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아합의 병거가 그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앞에서 뛰면서 그 마차를 에스코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유다로 도망을 칩니다. 유다도 불안하니까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요. 유다도 불안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못난 자식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떡과 물을 주시고 그냥 먹고 자라. 먹고 자라.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그런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며칠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이러니까 또 힘이 생겨가지고 또 그 시내산까지 또 막 달려갑니다. 호렙산까지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체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에너지가 다 번아웃이 돼버린 겁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돼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예. 이거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다 빠진 것이라고. 에너지가 다 빠진 것이라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이래가지고 기운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담요같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메시아를 임신한 이후에 그냥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막 밀물같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질식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사정을 좀 누구인데 이야기를 하고 이 짐을 누구와 좀 나누었으면 자기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 주위에는 마리아를 이해해 주고 마리아를 인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좀 진정이 되고 먹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아무도 마리아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자기와 신앙적으로 교통이 되는 신앙이 통하는 이 친척 엘리사벳을 생각을 하고 엘리사벳의 집에 이렇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먼 곳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있고 그 밑에 산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굉장히 먼 거리, 우리로 치면 대구에서 부산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자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속에 있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 미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자 갔을까요?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갔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와 동행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뭐 약혼한 요셉이라든지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이해해 주고 동행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겠다고 부모님의 성낙을 받고 아마 남동생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것도 남자는 남자니까 남동생도 남자니까 아마 그렇게 데리고 그 먼 길을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막 성령의 그 부으심을 체험할 때는 대개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박해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가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저렇게 난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박해가 없어야 행복한 줄 아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고 웃고 막 그러고 집에 안 있고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공무신 씻고 밖에 나가면서 막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이웃들도 다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은 한 번씩 그렇게 미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좋게 미치는 것이죠. 어떤 교인은 너무 자기 생활이 힘들고 못 사니까 자기 신앙이 틀렸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 가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여자 신도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좋아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구나.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래 설교 들으면서 저래 울고 말이지 저런지 모르겠다고 설교를 좀 경건하게 들어야지 저래 코부를 풀고 막 눈물을 닦고 말이지 저러면서 왜 설교를 듣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흉을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을 먼 거리에 있는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지만 그게 달라요. 지파가 달라요. 이 마리아는 유다 지파고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숙모나 외가 쪽으로 친척인 것 같아요. 친가 쪽으로는 친척이 아닙니다. 그건 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벳 집에 와서 뭐 외숙모님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면서 안녕하십니까? 제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래 인사를 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 마리아를 알아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마리아는 임신한 지 한 달이나 두 달쯤 되는 것 같고 엘리사벳은 한 7개월이나 8개월, 한 7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가 안녕하십니까? 엘리사벳 씨요. 숙모님 했던지 그 소리를 귀에 딱 들리는 순간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알았다. 듣는 겁니다. 대중에 있는 아기가 누가 왔는지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뱃속에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안에서 막 날뛰는 거예요.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막 파 팔을 뻗으면서 할렐루야 통역을 하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오셨구나 기뻐 죽겠다 막 아기가 막 그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손을 뻗고 막 헤딩을 하고 이러니까 엘리사벳도 막 성령이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애가 막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뛰니까 엄마도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기는 붙어 있으니까요.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임신이 복된 임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은 이야기를 합니다. 뭔 자기가 뭔지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나사렛에 있는 가족들은 전부 이상한 눈으로 마리아를 봤습니다. 마리아를 의심을 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았더라면 마리아를 아주 죄인 취급을 하고 막 꼬치꼬치 묻고 그리고 정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마리아가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도 너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너도 복 있는 자죠. 여자들 중에서 너는 정말 복 있는 자이고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자기 형편과 처지를 설명을 안 했는데도 엘리사벳은 이것을 알아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을 때 막 울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식사도 안 하니까 전부 이 잘못되었다. 마리아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소리를 딱 듣자마자 마리아 너는 복받은 여자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복받았다. 사실은 복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축복의 주인공이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떤 여잔지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는 누굽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인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주님 메시아의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미친 여자라든지 부정한 여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직 이거 인간의 형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오시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마리아를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것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미친 듯이 막 뛰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아기 세례요한 나중에 세례요한이 되는 이 아기 임신한 7개월 되는 이 아기가 마리아 소리가 들리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날린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태아들이 어른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아주 갓난 아기보다는 조금 큰 것 같은데 한 5, 6개월 됐을까요? 그런 애를 데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보여주러.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무서워할 것 같은데 제가 좀 크고 이러니까 아기들이 무서워하거든요. 아기가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엄마가 뭐라는가, 우리 아기는 목사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를 임신했을 때 매일 텔레비전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애는 목사님의 음성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놈이 안 울어요.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아마 얘는 테레비 그 사람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에 제 제자가 있었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아기가 이 탯줄을 목에 감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 앉아있는 게 거꾸로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있어야 이게 정위치인데 아 이놈이 엉덩이를 밑에 놓고 머리는 위쪽에 올라가 있고 목에 탯줄을 감고 있는 게 초음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걱정을 해요. 아이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애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이 탯줄이 쫄려가지고 호흡 곤란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인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엄마가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막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찬양을 막 울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놈이 안 겁니다. 야, 엄마가 이래 찬양을 하는데 내가 침체돼가지고 목에 탯줄이나 감고 이래 있어가지고 되겠나? 이거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 이놈이 이걸 풀어버렸어, 자기가. 자기 손으로 풀어버리고 이게 틀린 위치인가 보지? 그래서 헷가닥 해가지고 이놈이 정위치로 거꾸로 이제 이놈이 위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순산을 했어요. 네, 순산을 했어요. 이게 애가 이제 커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결혼이 안 된다고. 네, 결혼이 안 된다고. 남자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애가 눈에 안 차는가 봐요.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탯줄을 풀고 막 을 태중에서부터 막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남자들이 눈에 안 차는가 봐요. 아직 결혼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이 태아들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 먹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면 그 아기도 크면서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엄마가 짜장면을 좋아하면 아기도 크면서 짜장면을 좋아하고 뭐 육식을 좋아하면 아기도 육식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 엄마가 소주를 좋아하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주를 좋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엄마가 아기가 임신했는데 담배를 계속 피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기는 젖을 안 먹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래가지고 담배 끼워 달라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이 배속에 있는 애를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뭐 태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이러면은 이놈도 안에서 막 자기도 찬양을 하거든요. 자기도 찬양을 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자기도 바로 잡으려고 애를. 그게 회개죠. 태아가 회개하는 거죠. 목에 이 탯줄 감고 있는 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서 이거 풀어버리고 말이죠. 이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있는 거 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해가지고 거꾸로 헷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엄마가 소주 마시면은 배를 똑똑 두드려야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좀 독한 거 마시지 말라고. 막 담배 막 피우고 이러면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답답해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찬송. 엄마, 찬송하세요. 이 아기들도 이게 굉장히 그 영성이 있어요. 배 속에 있는 그 아기들도 영성이 있어요.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자기가 메시아를 임신하면 성령이 덮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꾸 미치는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고 가족들이나 친족들은 마리아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멀리하고 의심하고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은 정말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결혼은 꼭 성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야,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믿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뜻이 지금 안 이루어져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 뒤에 더 멋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그 화답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이제 속에 든 것을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엘리사벳이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이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성령 역사가 임해도 두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미치니까 마음이 두렵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잘 지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이럴 때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네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네가 정말 복받은 남자다, 네가 복받은 여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에 이 마음의 답답한 것과 그 상처가 치료가 되면서 막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한 찬양은 아주 유명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송가라 해가지고.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똑같지는 않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와 사상이 똑같습니다. 표현은 다 틀리지만 사상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그 여성들 안에 아주 강한 이 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라인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이런 여성들, 이 한나, 이 마리아 같은 이런 라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라인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송을 자주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생각이 나가지고. 천주교 사람들은 뭐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아베 마리아 참 훌륭한 음악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리아의 찬송의 그 첫 가사를 가지고 만든 복음송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엄마의 태도는 아기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 자기 속에 있는 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지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여, 나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사람의 형태도 갖추지 못했지만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좀 안 좋고, 시집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죽이려고요. 이 엄마가 아기를 죽이려고 막 그 끈을 가지고 배를 막 쫄라매기도 하고, 일부러 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아기가 유산이 되도록 막 그렇게도 했는데, 이 아기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안에 뭐 잡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아기를 배속에서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하, 아기야 정말 기쁘다, 환영한다. 응? 초임신, 아 이렇게 돼야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방긋방긋 웃고, 아 참 정말 그 잘 자라고 이러는데, 이 엄마가 자기 배속에 있는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막 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이놈 목을 막 조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주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네. 마리아는 내 뱃속에 있는 구주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나는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내 비천함을 보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참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가 안 보시고 자기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진 여성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무식합니다. 잘 생긴지도 몰라요. 내세울 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마리아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막 배를 쫄아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정서 불안정, 이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리아는 나는 기뻐합니다.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만세에 사람들은 내가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마리아는 복된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된 여자인 겁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내 하나님의 아들을 작게 또 작게 또 작게 만들어서 여자의 그 뱃속에 태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성탄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임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두 번째는 이 아기가 할 일입니다. 이 아기의 긍휼하심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손 대대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그 본인과 그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준다고 노래했습니다. 메시아는 힘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쳐서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마치 겨우와 그리고 쭉정이 같이 그냥 흩어버리는 겁니다. 모여있지 못하도록,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앞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전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메시아는 철장으로 전부 깨뜨려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은 높이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존경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다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유명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 부요한 자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도 예수님에게 와서 그릇을 내밀고 손을 내밀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이 천국의 구경꾼으로 있으니까 그들은 가져갈 몫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메시아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때로는 죄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비난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 옛날 옛적에 기도하고 다 잊어먹었던 것들,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약속, 이거를 영원히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를 믿고 메시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삼성이 아닙니다. LG나 뭐 SK 이런 유산이 아니고 천국의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을 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긴장이 좀 풀리면서 성령이 막 역사하셔도 두 명이니까 서로 나누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흥분이 좀 풀리니까 음식을 먹어요. 엘리사벳이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자기도 배가 더 부르지만은 주님의 어머니에게 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마리아가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좀 풀리니까 잠을 자요. 석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한 7개월 정도 된 아기라고 보면 석 달 지나면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엘리사벳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아기 둘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충분히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수련회 그때 할 때 절대로 금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막 간절함은 생기지만은 그 뒤에 사나워지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떡볶이하고 튀김. 그거는 손 뒤더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철저하게 재웁니다. 그거 아니에요. 철야 아니에요. 철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원하죠. 철야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 수련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데 1분 1초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도 자라고 합니다. 잠 안 자는 애들은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잡니다. 자요. 저녁에는 마지막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이러고는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 들어가서 잡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태아 때부터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